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와 함께하는 인권은
나의 자존심.
우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마다 외모나 교육,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기 다른데요. 하지만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국제 앰네스티 한국 지부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기본권 중에서 노예와 그리고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권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 시간에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법과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네. 인권 보호하면 법과 그리고 법의 보호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데요. 인권에 대해서 법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인권보호에서 법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 안전장치기도 하고요.
네.
세계인권선언 제6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자, 법이 있다면 그 법이 누구 법이든 어떤 법이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세계인권선언 전체가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심심한 조항, 또 제일 밋밋한 조항, 뭐냐 꼽으라면 아마 사람들이 이 6조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듣기에 따라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법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법이 있는데 법이 사람을 과연 차별하겠다, 이런 법이 있겠냐. 아무리 잔인한 독재자라도 법은 그럴싸하게 만들죠.
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예.
사실 이 6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반인도 범죄 때문에 생겼다. 그 범죄 때문에 꼭 넣고 가야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당시 나치는 유대인, 장애인, 그리고 동성애자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했어요. 너희는
네.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한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라. 이런 식으로 특정 사람들을 취급하게 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조치는 모두 나치의 법률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이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반인권적으로 대한다,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법이 나치한테 있었습니다. 자, 제목이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 예, 법부터 이름부터 아주 우스꽝스럽죠.
오로지 독일인. 네.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나치가 만든 법입니다.
네.
자, 이 법의 1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모든 유대인과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 사이의 결혼은 금지된다. 이 법을 피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또 이미 이루어진 결혼도 무효다.
네.
자, 무슨 뜻이냐? 유대인은 천한 인종이니까 우리랑 섞이면 안 된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 법의 3조를 보면 더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있는데요. 유대인은 독일 국민 또는 독일 혈통의 45세 이하 여성을 집안의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다. 자, 왜 45세 이하 여성이냐?
네.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감히 너희들이 우리 독일 민족 여성을 가정부로 부린단 말이야? 안 돼.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가임기 독일 여성이 유대인 집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유대인의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또 남녀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섞이면 안 된다.
네네.
이런 발상인데요. 그럼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법에 따르면 강제노동, 노동교화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게 딱 정해놓은 것이죠.
예.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은 법에서 똑같이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좋든 나쁘든 네 법이든 내 법이든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적어도 그 법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법치의 중대한 원리 하나를 못 박아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밋밋했던 내용의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었네요. 아무튼 차별이 아예 법안에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인데요. 차별금지 이게 사실 인권보호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 차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까요?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별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인종, 피부색, 성, 남자냐 여자냐, 또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 12가지를 세계인권선언문에서는 이게 차별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출신 성분, 토대 같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것도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요. 제 기억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들 식사를 할 때 아버지 밥그릇에는 밥을 그냥 이만큼 가득 담아주시고요. 저한테는 조그만 그릇에 담아주셨어요.
네.
이거는 어른과 아이가 먹는 밥의 양이 좀 다르니까 이건 우리가 차이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아니고 차이.
예, 그렇죠. 네. 아버지는 좀 많이 드셔도 되고 어린 저는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고기 반찬이 있으면 제 밥그릇에만 반찬을 담아주시고 저희 누이 밥그릇에는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손주가 이쁘신 거죠.
네.
이것은 성에 따라서 차별하는 겁니다.
차이가 아니고 차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수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뭐 김대 수학부에 추천한다. 이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야, 너희 할아버지가 남조선 출신 아니나? 그럼 대학 못 간다. 농장원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별을 반대하는 조항에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거죠. 기회균등, 기회균등 사상이 도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반대한다.
네.
이 기회균등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선 부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네.
사실 차별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만들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대표단이, 지금 러시아죠, 구소련 대표단이 한마디 합니다.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를 차별 예시 항목에 넣는 것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련은 이 자본주의 사상 혹은 반공 사상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 엄격하게 검열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특정 사상을 못하게 차별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를 차별 예시 조항에 넣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말을 하죠. 사람의 이 사상을 존중한다. 노동계급의 사상을 존중한다는 당신들이 정치적 견해를 이거다 저거다라고 임의적으로 전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사회주의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좀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소련도 나중에는 이 차별에 대해서 자기들 주장을 넣었던 것을 이제 철회하고 아, 좋습니다. 이 12가지를 우리가 차별 금지 예시 항목으로 넣읍시다. 찬성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차별금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 누이와 저랑 저희 아버지 먹는 양, 고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집단, 그러니까 큰 인민 범주에서도 이 차별이라는 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 제2조 후반부에서는 어떤 사람이 속한 곳이 독립국이든 아니면 신탁통치령이든 비자치령이든 상관없이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시 옛날 얘기를 우리 좀 해보면 우리 예전에 나라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예.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시 우리 조상들의 국제법상 지위는 신탁통치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해서 그런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차별금지 세계인권선언 2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날에는 뭐 신탁통치다, 자치령이다 이런 말이 없어졌죠.
예.
전부 독립국이 됐고 또 유엔 회원국으로서 각자 주권을 보호받고 있는 시대라서 지금은 좀 이런 말이 좀 안 어울릴 수는 있지만 유엔이 처음 출발할 때 세계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탁통치 이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이제 막 국가를 창설한 인민들을 대신해서 자, 당신들은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자기들의 제도를 이식하고 강제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그래서 차별금지는 개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집단, 민족 혹은 인민 범주에서도 금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권선언 7조,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이 역시 차별 반대를 강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2조와 7조, 이 두 개의 기둥이 차별 반대, 이 큰 슬로건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묘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7조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차별에 대한 그 어떤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평등을 얘기하면 평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뭐 기회의 평등 이런 말도 있고 결과의 평등, 뭐 과정의 평등 요즘에 이런 말도 있었죠. 그런데 이 평등 중에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평등이 법 앞에 평등이 아니겠냐. 왜냐?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고 물리적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조금씩 발전을 해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신이 있고 인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네가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하고 뭐 그렇게 하냐? 네가 신이야? 이런 말이 이제 가능했죠. 신은 절대적이니까요.
네.
뭐 신 앞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가치, 인본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신이 있던 자리를 법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 앞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거지? 하면서 법을 강화하고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18세기부터 서구에서는 법학, 법이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사상과 이론이 넓은 믿음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 앞에서 평등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법보다 주먹. 주먹보다 돈. 예.
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자, 법 앞에서 평등이 달성이 되려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또 차별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자, 직접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야 되는데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면 불법 도강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한다.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는 저기 보위부 반탄과장 아들이라 조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누구는 여기 협동농장 농장원 아들이라 너는 일로 와 조사를 해야 돼. 너는 아주 그냥 단단히 내가 취급해 주겠어. 자, 이게 예, 직접 차별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지 않는 거.
네.
자, 간접 차별은 뭐냐면 형편이 달라요. 형편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거, 똑같이 대우하는 거. 이것은 이제 역으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간접 차별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네.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소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야 이번 방학 때 파고철 20kg씩 바치라 지시가 내려오죠. 그런데 노동자 집 아이들이 파고철 20kg 마련하는 거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브 반탄과장집 아들이 파고철 20kg 만드는 거랑 집안 형편이 다른 거예요.
네, 예. 고려를 해줘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 고려를 안 하고 똑같이 20kg씩 걷겠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간접차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법 앞에 평등 말이 참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차별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평등한 거에 동참을 하려면 나도 좀 헌신하고 또 사람답게 좀 노력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거나 또 법과 제도가 지키기 어렵고 또 귀찮게 만들어 놓으면 이 법 앞에 평등이 좀 원래 취지대로 달성되기가 어렵겠죠.
네.
자, 예전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친척 방문을 나갔습니다. 사사 방문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군관으로 만기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고향에 와서 사민이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이 되고 보니까 당장 끼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만기 군관제대 했으니까 훈장도 하나 받았겠다. 그래서 예, 중국에 친척 방문 나가서 좀 돈 좀 얻어서 장사해서 재산 좀 불려오려고 어찌저찌 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네.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봤더니 자기를 초청한 이모가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손도 벌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건설 현장에 나가서 매일 육체노동하고 돈 조금 받는 그런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귀국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돈을 별로 모으지 못했어요.
네.
예.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여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이 중국어도 못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양에 있는 영사관을 찾아가서 내가 조선에서 왔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 영사관 간부가 아이 아바이 저기 단둥 변방대 중국 아이들한테 가서 중국에 언제 입국했다 이 문서를 떼오라 아주 이렇게 권위적으로 반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내 신분 보장이 안 될 때 찾아가기 위해서 영사관을 주는
존재하는
거죠.
이유죠.
예, 그렇죠. 영사관 대사관은 그 나라 국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나라 정부가 내보낸 겁니다.
네.
아 그런데 내 신분을 좀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남의 나라 변방대를 가서 문건을 떼와라. 자, 이 사람은 법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네.
예, 비보월경도 한 것도 아니고 달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의 보호를 못 받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영사관 간부한테 담배 한 막대기라도 좀 바쳤어야 되는데 뇌물을 고이지 않아서 그 철창문을 못 넘어간 겁니다. 영사관에 네. 못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인민폐 몇백 위안이라도 좀 고였으면 그 확인증을 좀 끊어서 제대로 돌아갔을 텐데 다시 그냥 단독 병방대 가서 차비 날리고 날짜 늦춰지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정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법과 현실이 아주 먼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국제 인권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중동아시아에서 공경에 처한 여성과 아이들이 있다고요?
네, 국제앰네스티 인권조사관들이 최근에 이라크라는 나라에 있는 실향민 수용소를 조사해봤습니다.
네.
총 8개의 수용소를 돌아봤는데요.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아주 심각한 인권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라크라는 나라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2000년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던 곳인데요. 미국이 두 번째,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라크를 군사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고, 2011년에 미군이 완전히 철군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는가 했는데, 미군이 나가고 나서 이라크 안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돼요.
네.
이슬람 국가, 영어로 IS 이렇게 부르는 무장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IS가 2014년에 이라크의 좀 북쪽 지방, 팔루자, 모술 이런 도시가 있는 데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 IS, 우리가 이제 국가다. 이런 국가를 자임하는 무장 조직이었습니다.
네.
이라크 정부군이 당연히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 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좀 오랜 내전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이 IS를 이 이라크 북부에서 몰아내면서 내전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전 동안 이 이라크 북부에서 탈출, 피난으로 온 여성과 아이들이 머무는 이제 수용소 같은 곳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라크 정부군, 이라크 보안군들은 이 여성이나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아, 너희들 저기 반군, IS, 당신 남편, 너네 아버지가 다 반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국제 MNST 조사관들이 여기를 다니면서 여성들도 만나고 아이들의 환경도 보고 하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폭행의 위험이 굉장히 많고,
예.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먹는 문제나 또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의약품 보내주는 거, 이런 것이 잘 도달이 안 되고 있는,
네.
예. 그래서 좀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 정도면요. 수용소 내부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예, 국제 앰네스티 조사관이 만난 여성들 중에 4명이 나는 성폭행 현장을 직접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용시설의 움막에서 한 여성이 총으로 무장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면서 비명 지르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수용시설에서 무장한 남성이라면 이 보안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시설을 지키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이나 이라크 정부에 이제 협조를 하고 있는 민병대 이런 남성들인데,
네.
예를 들면 내전에서의 적의 아내, 자식 이러면서 이제 그런 차별, 혐오, 폭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20세 여성, 이름이 다나입니다. 이 여성은 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성폭행 위험도 많이 겪었고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데 밤이 되면 매일 밤마다 오늘 나는 성폭행을 당하겠구나. 이런 공포와 위협을 매일 겪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얘기들이 계속 저희 조사관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라크 정부 조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미 전쟁도 끝났고 승리도 했는데 지금까지 여성과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라크 정부가 이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좀 보호 책임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군들이 활약했던 북부 지역에 이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돌아가게 되면 이들과 반군들이 다시 가족 간의 결합, 다시 모이지 않겠냐. 또 이 여성들과 아이들이 반군을 좀 숨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고향으로 가도 그 고향에서 또 그 정부군이나 이 간부들이
네.
또 못 살게 굴고 또 이런 성폭행하고 위협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군 가족이니까 이렇게 당해도 싸다. 뭐 이런 아주 전근대적인 문화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라크에서는 과연 이 실향민 수용소를 폐쇄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어떤 게 더 자기들 그 정치 안정의 이익이냐, 이런 걸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 하나 이 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앰네스티는 어떤 권고를 내놓고 있나요?
예, 일단 저희는 이라크 정부가 수용소 시설에 있는 모든 여성과 아이들에게 식량 지원, 의료 지원을 해라. 그리고 국제사회를 보내주는 것을 막지 말아라, 협조해라 이런 권고를 내고 있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가 여기에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한테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가 있어야 자기 먼 고향까지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그 수용시설에 머무는 동안 알아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보호 보장을 해라. 이런 정도의 이제 권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라크 정부는 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여성인 아이들과 차별하면 안 되겠죠.
네.
예,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특히 약한 여성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도대체 이라크 정부는 뭐 때문에 반군하고 전쟁을 하고 자기 뭐 나라를 지킨다는 전쟁을 도대체 왜 한 겁니까?
그러게요.
예, 이런 조치들 빨리 좀 이어져서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이 이 수용시설에서 좀 실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인호 팀장님과 함께 법과 인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